자, 우리 사도행전에 앞부분의 진도가 대단히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단순히 사도행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7절까지 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참잘 외우고 잘 익히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무능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어떤 논리적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권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권능을 받고, 지금 나아가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두 번째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의 맨끝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의 진행이 지금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유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땅의 맨끝 지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정통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과 사도들의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의 회심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각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2장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지만 2장에서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아도 어쨌든 유대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이제 지금 전도자 빌립이 내려가서 선교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물론 그들을 완전 이방인 또는 개처럼 취급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보면 어쨌든 반은 유대인이에요. 반은 이방인, 반은 유대인. 그래서 1장에서는 완전한 정통 유대인들, 2장에서는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지금 반쪽 유대인을 지금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교회의 뿌리가 유대교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리적으로 많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초창기에 그 뿌리는 다 유대교였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연속선상에 지금 교회가 있고, 첫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100% 유대인인 것입니다. 100% 유대인인 거예요. 첫 교회.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의 맨 끝쪽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명령은 열두 사도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명령은 이 바울이 사도로 택함을 받기 이전에 지금 주어지는 명령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열두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라면은 바울은 이 명령을 따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되는 빌립의 경우에, 빌립이 사도였습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은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 집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명령이 열두 사도에 국한된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전 세계의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할때 이것이 아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어떤 근거 구절로서 갖다가 붙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아 여기 봐라 이 구름이 이게 그러니까 많은 물이 증인, 많은 무리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게 어떻게 실제 구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으면 히브리서 11장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비유하는 그 비유로서 구름을 사용한 건 여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비유라는 그런 암시를 전혀 주지 않으셨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1차적인 그 방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저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한 장소에만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만 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건 앞으로 200년 후에 살 사람이건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살수 있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떠나가시고 한 분이 떠나가시고 지금 이두 분이 지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살아 계실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또 우리 안에 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 거주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지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이죠. 죄송합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이제 천사들이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그빈 무덤에 서 있던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천사는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의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기 천사라든가, 뭐, 여자 천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가진 존재는 그룹들과 스랍들이죠. 그룹은 두 쌍, 네 개의 날개를 가졌고, 스랍들은 세 쌍,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스랍의 경우에는 이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날개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사는 사람의 남자의 형태로 날개를 갖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일단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늘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 예수님 한 분은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두 존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땅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 두 번째, 구름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구름이 뭐 수많은 증인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구름을 통과해서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신 곳, 들려 올라가신 곳이 지금 올리브산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12절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벳이라고 하는 산, 올리브산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그대로 이제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분명히 오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과 함께 오세요. 오케이.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똑같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걸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다니게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올리브산에 서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죠.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성경 직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직전에 있는 게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바로 직전이 스가랴죠. 스가랴서 14장에 1절에 보시면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지금 주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올리브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대언의 말씀들, 초림에 관한 대언의 말씀들이 100%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도 똑같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반이 갈라져서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그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했는데요. 이때 돌아올 때의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들 상호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그 모든 일, 그 일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때 이 다락방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잠깐 그 사도행전으로 일단 다시 좀 가보시면 13절에서 이제 그 사도들,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제자들의 목록, 제자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 성경이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영명 선생님께서 이걸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그 열두 제자가 나오는 그 성경의 그 기록들을 제가 표로 정리한 것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쭉 등장할 때 어느 정도 그 지명도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가 명단에서 빠졌고 마태마가 누가에서도 보면 다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 12번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렀다 저 성경에서는 저렇게 불렀다 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참조하셔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이면서 또 시몬이라고 불리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런데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나의 아들 또는 게바라고 이렇게 또 불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지금 베드로라는 걸알 수가 있고 세 번째 그 야고보의 경우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경우에는 보아노게라는 이름이 또 따로 주어졌고 또 천둥의 아들들 이런 의미의 이제 이름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바돌로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 이 바돌로매가 그 나다나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몰래 찾아왔던 그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마의 경우에는 이제 디두모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고, 그다음에 마태의 경우에는 세리마태라고 주로 불리는데, 어떤 경우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레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번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3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두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러니까 이제 의붓 형제가 되는 거죠.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할때그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명 야고보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야고보의 경우에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왜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세 명만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때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적은 그러한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10번이 이제 다데오인데. 이제 이 이름이 조금 좀 헷갈리죠. 그래서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엔 그냥 다데오,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가룟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있는데 이 유다는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또 시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난한 사람 시몬이라고도 불리고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 헷갈리실 때는 이 도표를 참조해서 그래서 좀 파악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